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속에 담겨야 될 말씀을 주시오며 성령의 감동으로 알아듣게 하시며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는 일을 방해하는 원수 마귀 사탄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차단되고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맡겼사오니 종에게 성령의 충만 주사 말씀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역사 현장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오고요. 상황이 어려워질 때 제일로 하기 쉬운 것이 내게서 나를 찾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고 화풀이를 하는 것인 듯 합니다. 뭔가 다른 것에서 이유를 찾아내려고 사람들은 예를 쓰고 핑계를 대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모든 것이 성경이 말한 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게 됐는데 사람들은 남의 탓만 하고 있습니다. 다 부자들이 잘못이고 기득권 세력이 잘못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면 기분이 풀릴지는 모르지만은 절대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불신자에게 오는 문제는 창세기 3장의 결과로 올 수밖에 없는 저주였겠지만은 우리는 거기에서 이미 빠져나왔는데 그런데도 뭔가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온다면은 우리가 빨리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해야 할 줄로 압니다. 이 상황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일이 신앙적인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은 우리에게 복음을 체험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요, 특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체험한 복음을 언약으로 붙잡을 뿐만 아니라 후대에게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전달되는 것은 이론으로서의 전달이 아니라 야곱이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완전히 삶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깊이 체험한 복음을 가지고 야곱은 요셉에게 전달했는데 이 요셉이 세계 복음화하는 후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곱의 언약 전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나의 것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야곱이 자기 인생 여정을 통해서 복음을 체험한, 체득한 일을 깨달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구약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어릴 때 겪었던 사건이 있었죠. 어릴 때 이삭이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대신 수양을 보내주셔서 죽게 하신 사건을 체험하게 됩니다. 다시 자기가 살게 된 체험을 했단 말이죠. 복음에 대한 체험을 자기 생명을 걸고 말하자면 하게 된 겁니다. 이 체험을 가지고 이삭이 인생을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체험한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깊이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 바로 언약을 가지고 언약을 전달받으면서 자란 아들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복음을 굳게 붙잡지 못했습니다. 자꾸 인본주의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더 어려움을 주셔서 야곱을 깨닫도록 야곱이 변하도록 만들어 가셨습니다. 어찌 보면 요셉은 우리의 모델이지만 야곱은 꼭 우리의 모습 같아요. 이제 그의 생을 한번 쭉 훑어볼 건데 어떻게 그가 언약을 체험하고 자기 것으로 삼고 그것을 체질화해서 나중에는 언약을 그 언약을 전달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속임수를 써가지고 형 에서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으로 빼앗았죠. 사실 요셉이란 말, 이 야곱이란 말은요, 형의 뒷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은 마키아벨리가 얘기한 대로 내 앞에 걸구치는 놈은 모조리 죽이고 내 뒤로 내 제껴버리고 내가 앞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더 잘된 걸 절대 못 봐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태어날 때 뱃속에서부터 막 싸웁니다. 내가 먼저 나가겠다고. 쌍둥이였거든요. 에서하고요. 그런데 에서가 먼저 어머니 태에서 나오니까 네가 왜 형이 해? 그러면서 막 밖으로 뒷꿈치를 땡기면서 여러분 쌍둥이가 그렇게 태어난 길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밖으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다른 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나쁜 놈입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 잘된 걸 못 봐주는 인간입니다. 예, 그리고 내 앞에 누구든지 서면 막 내 제껴야만 견디는 그런 인간입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결국은 이 사람은 그 형의 장자권을 뺏었잖아요. 팥죽 한 그릇으로 사버렸잖아요. 그게 이 야곱의 일생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나중엔 삼촌의 재산을 몽땅 그냥 자기 것으로 만들었잖아요. 에서가 그런 동생을 보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그냥 제자를 내 살려두지 않겠다. 기회만 나면 너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넌 나한테 내 손에 넌 죽어. 이렇게 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부모의 눈에 보였단 말이죠. 함께 두었다는 두 아들 다 잃겠구나. 자식들이 그 동족 상징하는 그런 피비린다는 역사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어머니가 술을 내가지고 삼촌 나만의 집으로 동생을, 이 야곱을 피신을 시키도록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은 처음으로 부모 품을 떠나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곱게 자란 야곱이 처음으로 어려움 속에서 노숙을 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해주겠다. 내가 무사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들었던 복음을 야곱이 처음으로 스스로 붙잡게 된 사건입니다. 이것이 베델에서 체험한 창세기 28장의 기록입니다. 20년이 세월이 지나서 드디어 가정을 이루고 많은 돈을 벌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했더니 소식이 들려오는데 형이 동생이 온단 말을, 큰 부자가 되어 돌아온단 말을 듣고 집에서 기른, 원래에서는 장군입니다. 산사람입니다. 사냥꾼입니다. 군대 400명을 거느리고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생이 돌아오는데 군대를 데리고 나온다. 400명이나 된 군대를 데리고. 그러면 야곱이 자기가 잘못했던 야곱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 형이 나를 이제는 용서, 이제까지 용서 안 하셨구나. 나를 치고 내 모든 재산을 다 뺏으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 위기 속에서 자기 생을 걸고 그런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깨가 많냐면 미리서 재산 중에서 한몫을 떼어가지고 형에게 예, 선물이라기보다 뇌물을 보낸 거죠. 두 번이나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마음이 안 놓여.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아내가 네 사람이었거든요. 레아의 종도 또 아내가 되었고, 라헬이 그것 보고 또 자기 종도 주어가지고 아내가 넷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이 종들에게서 난 자녀와 종의 여자 그 아내는 먼저 떼를 해서 보내고, 그 다음 또 보내고, 레아도 또 그렇게 해서 보내고, 나중에 라헬까지도 다 보냅니다. 애들하고 다 보내고, 마지막에는 자기 혼자서 가는 길이야. 야포 나루터를 못 끝내고 겁이 나가지고 안 죽으려고. 거기서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 대리 천사를 만난 거 아닙니까? 씨름하다가 이제는 마지막이니까요. 절대 안 놔주는 거예요. 천사가 말했습니다. 나 이제 날이 새가니까 가야 된다. 나라. 그러니까 절대 안, 내 날 축복하지 않으시면 절대 안 놔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한두 배를 쳤잖아요. 여기를 쳤잖아요. 치니까 부러졌잖아요. 그런데도 안 놔주는 거예요. 축복 안 하시면 절대 놔드리지 않겠다. 그때 물었잖아요, 천사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사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백이. 끝까지 고백 안 하고 잘했다고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때 천사가 이름을 다시 지어줬는데,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오늘 다 여러분의 이름 바꾸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신 이름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또 장면관한테 가서 이름 바꾸고 뭐 그러지 말고, 나한테도 이름 다시 지어달라고 하지 말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했죠.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네 할례는 네 마음에다 받으라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주신 이름을 받아요.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응답을 받아가지고 야본 나루를 건너지 않습니까? 그때 하늘에서 태양이, 새로운 태양이 떠올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인본주의를 쓰고 머리를 굴리다가 고생한 인생을 살다가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승리하도록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 32장의 체험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두 번째 야곱이 자기 인생을 바꾼 그런 과정이에요. 첫 번째는 28장을 체험했다면 두 번째는 32장을 체험한 거죠. 이 양반이 노년에 들어서는 부자가 되어 돌아오면서 또 이제 그 형 따라 가자고 그러니 형님 먼저 가세요. 보시다시피 식구가 많고 이러니까 천천히 가겠습니다. 형님을 잔뜩 선물 줘서 보내놓고는 안 갑니다. 그리고는 숲곳으로 세겜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물 좋고 풀 좋은 곳으로만 다니면서 옛날 언약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거예요.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과 약속한 약속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베델에서 잠을 잔데 개나리 벗지만 하고 집을 떠났을 때 그 잠자다가 밤에 너무 외롭고 너무 슬프고 너무 정말 자기 잘못도 뉘우쳐지고 이러고 있는 중에 하늘의 문이 열렸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야곱은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계신 곳, 자기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 자기를 사랑하는 어머니가 계신 거기만 하나님 계신 줄 알았어요. 나는 이제 나그네가 되어 필그림의 삶을 사는구나. 나는 이제 정말 짐승이 나를 말하자면 위협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 전혀 알지 못한 가운데 이 나그네 생을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잖아요. 하늘에서부터 이 야곱이 있는 곳까지 사자가 쫙 내려오더니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주의 음성이 들렸지 않아요. 나는 너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축복을 해줬잖아요. 내 자손을 축복하겠다. 그때 잠에서 깨가지고 그가 한 말은 뭐였죠? 바로 여기가 천국의 문이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바로 여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할렐루야. 신앙의 새로운 전기가 생긴 거예요. 이건 신관의 새로운 변화인 거예요. 거기가 아니라 바로 여기구나.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동행하시고 계시구나. 그렇게 그가 다시 이제 신앙을 체험하게 돼요. 그런데 그래서 그가 깨어나서 한 약속은 뭡니까? 자기 배했던 그 돌을 거기다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 나를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평안하게 여기 돌아오게 하시면 여기다가 주의 전을 짓고 여기서 하나님 섬기면서 내가 10의 1조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우리 잠사랑 교회를 다니는데 아직 11조를 못한 분이 계시면은 오늘 결심하고요. 어떤 청년은 오늘 약사가 되어서 처음 월급 받았는데 통째로 나한테 어디 간밤에 가지고 왔어요. 우리 청년들은 지금 언약을 잡았어요.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이분들이 놓치지 않고 계속 나오잖아요. 나이 많다고 어른이 아니요. 제대로 언약을 붙잡아요, 어른이요.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 돼. 아직도 11조 안 하고 언제 해보지?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이 신자입니까? 그러면 안 되죠. 신자는 당연히 주의를 지키고 당연히 11조는 하나님 것이지 내가 아니지. 그거 계속 쓰면 성경에 맞은 도둑놈이라고 그랬다고요. 네가 하나님 걸 도둑질하면서 네가 잘 살기 원하느냐 잘 되기 원하느냐 성경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해야 돼. 아 이제는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니 주의 말씀이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교회를 헌당하겠다. 이 엄청난 집을 헌당하겠다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나의 집이라고 하면서 헌당하는데 돈 100만 원 이상 낸 사람이 210명밖에 안 돼. 그것도 100만 원, 1000만 원은 훨씬 거기도 못, 100명도 안 돼. 77명이야. 그래갖고는 헌당이 안 되죠. 아, 그랬나? 그러면서 깜짝 놀래야 돼. 1억 이상을 낸 사람은 단 7명밖에 안 돼. 그러니까 생각을 해요. 그래야 되겠나 하면 아 이거 무시 잘못됐구나. 내 신앙이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써야 돼. 이거 안 되겠구나. 신앙을 바로 가져야 돼요. 논의 돼가지고 야곱이 그 언약을 딱 잊어버리고 놓치고 나니까요. 딸이 강간을 당한 거예요. 딸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 열둘에 딸 하나인데 딸이 강간당해서 세겜의 아들 하몰에게,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당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레위 동생인데 레위가 화가 났죠. 열두 형제와 오빠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근데 그 이 디나라고 한 여자를 너무 사랑했거든요. 세겜이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청혼 안 하고 그냥 겁탈을 하니까 이제 너무 화가 나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왕에게 얘기해가지고요. 나는 이 여자 아니면 죽겠다 그러면서 하도 그러니까 이제 사신을 보내가지고 예, 당신 딸을 이렇게 잘못했지만 우리의 잡으로 삼겠으니 달라. 우리 왕자가 당신의 그 딸을 잘 또 누이를 잘 이렇게 부인으로 맞아서 잘 살겠다. 하도 사정을 하니까 레이가 깨를 냅니다. 그러면 줬어. 우리와 서로 통원하고 같이 살자. 그러나 우리는 할례 족속이에요. 할례. 할례를 받지 않은 족속과는 우리는 상대 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다 할례 받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보고는요. 혈통족속이라고 하지 않고 언약족속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도 이스라엘이 그 사람들이 다 요구하는 모든 것을 승낙하고 순종하면 따르겠다고 서약하고 그대로 살면은 유대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통원하고 같이 우리가 살자. 그러니까 이 왕자가요, 자기 왕에게 가서 그렇게 하게 해서 결혼하게 달라고 막 하도 사정하니까 허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하게 됐다니. 여러분은 할례를 지나면 설명했죠. 아이의 고추 끝을 자르는 게 할례예요. 근데 다 자란 어른을, 그래서 난 지 8일 만에 잘 모를 때 그거 하는 건데, 다 자란 어른들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지금 같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포경수술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때는 돌을 깨가지고 거기는 석회석이야 대부분이 깨가지고 제일 날라만 그런 돌을 골라가지고 그걸로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 뭐 소독약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뭐 알코올 뭐가 있었겠습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그런 뭐 소독을 했겠지만은 제일 어려울 때가 3일 될 때 제일 아파. 막 그만큼 부어가지고 막 이러고 누워 자고 있는데 그때를 이용해가지고 이 레위와 저 형제들이 다 가가지고 다 찔러 죽였어. 무기를 가져왔어요. 이러고 알코올 누워 있는 놈들 내 누이를 강하게 돼가지고 다 그 족속을 다 죽인 거예요. 그게 대참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 야곱이 얘들아 베델로 올라가자. 너희 모든 우상을 다 저 상수리나무에서 다 묶고 옷을 빨고 다시 옷을 입고 하나님이 언약했던 땅 나를 살려줬던 땅 나와 같이 언약했고 내가 주님과 언약했던 그 베델로 올라가자. 그런 약속을 자녀들에게 선포하고 그렇게 올라가자. 그게 35장이에요. 야곱은 이렇게 일생을 통해서 언약을 깨닫게 되고 언약을 붙잡게 되고 언약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누리게 된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 요셉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 말이죠. 삶을 통해서 전달해 준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자란 게 요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위기 순간이 왔을 때 야곱이 그때마다 복음을 삶으로 깊이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이론이 아닌 삶으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더 가난해지고 더 어려워야 우리가 언약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붙잡겠습니까? 딱 결단을 해야 돼요. 믿음은 결단이에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 늘 얘기했잖아요. 믿음은 결단입니다. 지금 결단하시오. 인생 전부를 통해서 복음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렇게 해서 체험한 복음을 야곱이 그 후손인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었다. 그걸 요셉에게 전달해 주었다. 그 말이에요. 요셉이 어릴 때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죽었습니다.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끝까지 애를 못 낳잖아요. 그래서 종을 주고 그 형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 이제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요셉이요. 그리고 둘째가 이제 베냐민인데 베냐민을 낳다가 그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왜 나이를 그렇게 빨리 돌아가시게 해서 그 요셉을 그렇게 고생시키셨을까? 약간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세기 읽어보면 라헬이요 자기 아버지 집에서 이제 나올 때 요셉이 야곱이 탈출해 나올 때 따라 나와야잖아요. 그때 자기 아버지가 섬기던 그런 미신을 훔쳐가지고 그러니까 그 친정 아버지 우상을 뺏어가지고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은밀한 곳에 숨겨가지고 나왔어요. 막 검사 다 했거든요. 그래서 못 찾을 정도로 그게 감춰가지고 나왔다. 이 몸속에다 감춰가지고 나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이 여자가 무엇을 그 자녀에게 심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서 돌아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이 요셉과 이 베냐민에게 그걸 전달하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교적 라헬은 일찍 하나님이 불러가셨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은 너무 어리고 또 중요한 사람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뿌리 각인 체질을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 만들기 전에 각인시키기 전에 뿌리 내리기 전에 체질되기 전에 미리서 아내 불러가 버린 거예요. 그 어머니를 불러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야곱이 책임을 지고 요셉을 기르면서 요셉에게 언약을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게 하고 체질화시켰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자기 어머니가 있는데 요셉만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직접 붙잡고 그가 생을 통해서 체험했던 언약을 이 아들에게 심을 수밖에 없었다 이거죠. 그렇게 만든 거죠. 그레고리 이 랭이란 사람이 쓴 책을 보니까 딸에게 아빠가 필요한 100가지 이유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일본 가면서 그걸 다 읽었는데 다른 사람도 다 보라고 한 줄씩이에요. 그냥 내가 읽어줬는데 그 가운데 한 두 가지만 소개하면 이런 겁니다. 딸에게는 함께 있지 않아도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아빠가 필요하다. 딸에게는 항상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쳐주는 아빠가 필요하다. 뭐 그런 식의 얘기가 쫙 나와요. 한쪽은 그림이고 한쪽은 이렇게 짧은 글들을 써서 한 책을 만들었는데 100가지를 해놨더라고요. 나는 딸밖에 없는 사람인데 아 내가 이런 아빠가 못했었구나. 그래서 내가 좀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읽었습니다. 내가 딸에게 아들에게 못된 것만 전해주는 엄마구나 그런 생각하시면 라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그리고 우리 아빠들은 아 내가 정말로 전에 제대로 된 아빠인가 제대로 된 엄마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생을 통해서 체험한 언약을 야곱은 에서에게 어머니가 요셉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누렸던 기도의 비밀을 요셉이 똑같이 누렸습니다. 증조할아버지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잖아요. 그 예배 드렸단 말도 되지만 기도했다는 말인 거예요. 할아버지 이삭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은 그 아버지가요, 며느리를 40이 다 되는데 장가를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이 종을 불러가지고 그 아들로 삶을 했던 아주 신복이 있어요. 아들 그 종을 불러가지고 환도뼈 밑에다가 사실은 뭐 이 속에다 손가락을 넣었다 그만 손을 넣고 약속을 하게 했어요. 약속을 해라. 너는 이 이방인들에게서 이 못된 전통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방인 중에서 내 자부를 데려오지 말고 내 족속에 가서 내 아들의 자부, 내 자부가 될 만한 사람을 골라와라.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자기 형제가 살고 있는 곳으로 이제 사람을 보냈잖아요. 그래, 거기 가서 골라온 사람이 하나님이 적당히 만나게 준 얘기가 아주 24장에 다 나오잖아요. 창세기 24장 읽어보시면. 거기서 만난 사람이 리브가예요. 얼마나 충성스러운 종이냐. 밥을 리브가를 만나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어요. 이 아이가 바로 데려가겠다고 결정하기 전까지는 앉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다니까요. 그리고 결정을 하니까 바로 가겠다고 그러니 아이 우리가 정도 있고 하는데 일주일만 여기서 한 달은 살다 가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도 그러면 본인에게 물어봐가지고 하겠다 해서 본인 물어보니까 리브가도 안 되겠나 봐. 빨리 또 신랑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지금 따라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아 여자도 무서워요. 정 딱 뛰고 따라갑니다. 그래 이제 낙타를 타고 와보니까 그 들에서 배회하는 청년을 만났는데 거기 성경에 기도하기를 창세기 24장 63절에 말하기를 이삭은 묵상 중이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거 다 전달받은 거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다 이 전달받은 겁니다. 그거를 야곱도 한 것이고 그렇게 야곱이 기도하면서 마지막 그 자기 생이 가장 위기 때도 그 야복 강가에서 기도한 거 보세요. 근데 그런 걸 배우면서 요셉이 자랐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버지 야곱은 집중 기도를 많이 체험한 사람이고 이런 기도의 비밀이 외롭게 자라난 요셉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었죠. 요셉이 하나님과 소통되는 영적 서밋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다 이러한 전통의 그런 전달이 언약의 전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 말입니다. 렘넌트 요셉이 아버지에게 평상시에 들었던 그 언약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같은 언약적 꿈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중요한 부분은 형들은 이것을 시기했잖아요. 아버지는 맨날 저 요셉, 베냐민. 화가 나가지고 쟤한테만 뭐 채색옷을 해주고 우리는 뭐 건물도 없고 우리는 맨날 양이나 치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화가 나 있고 동생에 대해서 질투하고 시기했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그런데 이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 무슨 생각이 났겠어요? 내가 그 베델에서 꿈을 꾸었던 것처럼 내 아들도 꿈을 꾸었구나.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보았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았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내가 해봤어야 그런 걸 알아. 내 자녀의 그걸 볼 수가 있어. 저게 믿음의 말인지 믿음으로 크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 자기가 절대 안 해본 걸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에 마음에 간직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짐짓 야단을 그러면서 쳤습니다. 형들이 너무 기분 나빠하니까요. 이야기를 조심해서 하라고 주의를 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말을 마음에 간직에 두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에게도 꿈에 언약을 주신 것처럼 내 아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꿈을 주셨구나 하고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맡기신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에 대한 언약이 이제 드디어 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구나.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그가 본 거죠. 느낀 거죠. 깨달은 거죠. 왜 이 꿈을 간직에 두었습니까?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자기에게 요셉에게 절한다는 게 이놈아 나와 내 어머니까지도 너한테 형들하고 같이 절한단 말이냐 말이 되는 말이냐 이놈아 그러면서 말을 하면서도 그런 엄청난 꿈을 이 아들이야말로 내 민족 살리고 우리 가문을 살리고 세계 살릴 언약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자신이 요셉에게 이야기했던 그런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언약이 꿈으로 나타난 만큼 요셉에게 각인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니까 얼마나 그 야곱이 감사했겠습니까? 그래, 내 꿈을 우리 가문 세계 살릴 사람은 저 야곱이구나, 요셉이구나. 그렇게 야곱이 생각했던 거죠. 아이가 처음으로 걸을 때 기억하시죠? 아이가 처음으로 말을 했을 때 그런 순간은 기억하게 되잖아요. 처음으로 뭔가 상을 받았을 때 정말 감동이 되잖아요. 이것이 부모님 마음에 기쁨으로 아로 새겨지는 것처럼 야곱의 마음에도 요셉의 그런 모든 얘기가 다른 애들한테는 들어보지 못한 얘기 아닙니까? 가슴에 담겨졌다 그 말이에요. 요셉이 자기 꿈을 두고 포럼한 그런 내용이 이렇게 야곱에게 기쁨과 감사로 새겨졌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깊이 새겨진 언약이 요셉의 삶 전체에서 떠날 리가 없죠.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언약 안에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어디에든지 어디에 가든지 누리게 되었답니다. 요새 책이 하나 나와 자꾸 소개가 나오는 게 무슨 내용이냐면 나는 목사의 딸이었다. 그렇게 나와서 뭔 책인가 하고 내가 사 볼 뻔했어. 사지는 않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내용 중에 한마디를 그거 안 써놨으면 내가 사서 봤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쓰냐면 아빠는 교인되긴 좋은 목사였고 좋은 신학자였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을 다 주석했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최초로 신구약 성경을 다 주석한 그런 유명한 학자인데 그런 학자였는지 모르지만 아빠로서는 제로였다. 그렇게 썼다니까. 나는 기대하기를 나이가 50이나 40 넘었을 때니까 그 정도 됐으면 나는 그때는 몰랐다. 왜 아빠가 나를 그렇게 돌봐주지 않는지 왜 그렇게 무정했는지 잘 몰랐다. 그러나 이제는 자라서 보니까 그분은 정말로 자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풀고 가사 풀고 쳐자 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올인하는 진짜 학자였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나는 고려했을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내 기대하고는 아니 다르더라고. 지금 와서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못 깨달았고 뭐라냐면 진짜는 아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의 학자들이 우리 교인들이 위대한 신학자요 위대한 목사라고 다 얘기하는데 자기 딸은 아니라고 그런 거지. 아닐 수 있겠죠. 아니었겠죠. 아버지는 마지막에 내가 내 할 일 천명 소명 사명 감당하느라 진짜 사명 내 딸 내 아들에게 잘못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아빠의 고백이야 되고요. 딸의 고백은 또 달라야 되잖아요. 아 이제 알고 보니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그것이 참된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약을 제대로 전승 못하면요 다른 건 하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글쎄. 각자가 때가 다른 게 달라야 돼요. 각자가 붙잡은 언약이 제대로 있어야만 제대로 전달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깊이 새겨진 언약이 요셉의 삶 전체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을 말씀드렸고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어디에 가든지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언약이 성취되어야 하는 길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요셉은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어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끝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비전과 꿈을 버릴 수가 없었고 총리가 되었어도 그는 나잘나서 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만하지나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세계를 복음화하는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곱이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17세의 언약을 붙잡았다가 노예가 되어 끌려간 요셉이 창세기 41장 46절에 보니까 요셉의 나이 30이 되매 원래요 지난번에 조 목사님 얘기하더라고 애굽 사람들은 어른이 돼야 그런 중책은 높은 고위 관리는 될 수 있어요. 30이 적어도 넘어야 우리나라에는 나이 15살이 되면 호패를 차고 호적 등록된다고 말해요. 호패를 차고 나라를 봉양한다 그런 말이 있어 이조 때요. 그런 말을 난 듣고 자랐는데 그러니까 성년식이 맞죠. 만으로 하면 13세가 맞잖아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13세 그 문화가 굉장히 같은 거예요. 유대인하고 같은데 유대인들은 13세에 성년식을 해요. 너 이제부터 어른이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30이 되어도 아직도 엄마 용돈 줘 그러고 돌아다니니까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정신 차려요. 우리 랩런트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13세면 어른이라니까 알아야 돼요. 근데 거기 46절에 뭐라고 41장 46절에 보면 그 사건이 있는 다음에 그때 요셉의 나이 30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요셉의 나이가 30이 되기 전에 사건이 있었다니까. 글쎄 그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의 감옥에서 그 꿈을 풀어줬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요셉이 사정 한번 한 거예요. 장군님, 틀림없이 장관님은 사명이 되어서 다시 왕을 모시게 될 테니까 왕에게 내 말 한마디 해주세요. 사실 나는 여기 감옥에 얼만큼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너무 억울하게 왔습니다. 그러니 그 임금님한테 좀 얘기해가지고 나를 좀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 그랬어요. 아, 알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절대로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고. 아마 이랬겠죠. 그러고 나가서 이제 죽으려다 자기 친구는 죽었잖아요. 떡마동안은 죽었는데 자기 나가서 왕 섬기려고 하니 정신이 없이 막 이제 잘못하면 자기 또 죽으니까 얼마나 정신없이 했겠어. 그러다 보니까 그 약속 까마득히 잊어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잊어버린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 기억하고 바로 얘기해가지고 바로 나가면 누구 종 돼요? 요셉은 누가 됩니까? 보디발의 종으로 다시 돌아가든지 아니면 그 술 맡은 관원장의 종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총리 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딱 잊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나이 30이 딱 되네. 사건을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무슨 사건이 나죠? 왕이 꿈을 꾼 거예요. 한번 꿈을 꾸었는데 살찐 막 송이 소가 이렇게 강에서 날강에서 나오더니 일본만이 나오는 거예요. 야 좋다 보기 좋다 이랬는데 조금 있으니까 너무 마른 이게 소가 또 일곱 마리가 나오더니요. 이 일곱 마리 소를 다 잡아먹어버려. 그러고도 배가 고파가지고 막 또 먹을 거 없는가 막 헤매는 것을 봐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 왕이 벌떡 깬 거예요. 꿈이었네. 그 다시 잠이 들었어. 또 꿈을 꾸는데 이번엔 일곱 이삭이 나오잖아요. 연근 이삭이 나오더니 아 좋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또 일곱 이삭이 너무나 말라가지고 이런 이삭이 나오더니 그 연근 이삭을 다 먹어버려. 그리고도 막 배가 고파서 뭐 이런 그런 꿈을 꿨단 말이에요. 또 깨어났는데 이 꿈인데 이걸 뭘 뜻을 알아야지. 그래서 박수들을 다 모으고 다 신하들을 모아가지고 꿈 얘기를 해서 풀어달라고 그러는데 아무도 푸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이제 나이 30이 될 때니까 그때 그 관원장 술 마둔 관원장이 제가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임금님의 노염을 타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한 소년을 만났는데 이 소년이 유대인인데 내가 우리의 꿈을 풀어줬는데 둘이 같이 꿈을 꿨다는 겁니다. 내 친구 떡 맡은 관원장은 그의 꿈풀이대로 죽었고 나는 그 아이가 푼 꿈대로 나는 살았습니다. 그 아이를 불러오면은 분명하게 아이가 아니요 이제 불러오면은 꿈을 잘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이래가지고 그럼 당장 데려와라. 여러분 임금님 앞에 갈 때는요 그냥 그대로는 못 가는 거예요. 이발 시키고 좋은 옷 입히고 관대금 다 하고 이제 왕을 뵈러 간 거 아닙니까? 창세기 41장 46절에 그의 나이 30이 되매 사건을 하나님이 벌리시고 야곱이 자기 평생에 붙잡았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드디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를 다 초청해가지고 그 과정을 쭉 읽어보세요. 그래서 쭉 읽어가시면요. 너무 재밌는 드라마가 전개돼요. 어머니들이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좀 읽어주어요. 그게 동화예요. 너무너무 재밌는 실화이면서 동화지 않아요. 이상만 가르쳐 읽어서 시키지 말고요. 그 속에서 바로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아들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자기 민족에게도 언약을 전달하는 언약적인 포럼을 하고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 우리 인생을 마칠 때 우리 후대가 우리의 뒤를 이어서 언약을 굳게 붙잡고 세계를 살리는 것을 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야곱 이야기 가지고 부모가 어떻게 언약을 붙잡고 자녀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사랑 가족 여러분, 이 언약 전달에 반드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요 자녀들이 막 끝나가는데 하나밖에 안 키우기 때문에 여러분이 암만 얘기를 하면 해도 안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세요. 우리 교육자들은 다른 데 가서 생퉁이 가서 만지지 말고 가서 고생하지 말고 우리 교우들의 자녀들을 다시 찾고 또 찾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으로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봐요. 그래야 양복 나와요. 그래야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래요. 진짜요. 해도 안 된다고요? 아, 그러니까 당신을 목사로 전사로 세웠잖아요. 다 되면 뭘 여러분이 필요해요. 그 안 된 아이를 붙잡고 울고 기도하고 그리고 부모는 그 아이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 아닙니까? 그거 제대로 전달 못하면요. 당신이 집 준다고 되는 게 아니요. 돈을 준다고 되는 게 아니요. 땅을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버지들이 언약을 붙잡고 전달하시기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면 그 후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유 목사님 늘 얘기하잖아요. 김광일 목사 그 장로 아들을 좀 도와줬더니 김광일 장로가 다 불러가지고 맨날 용돈 주더라지 않습니까? 충분히 쓰도록 주더라지 않습니까? 중요한 돈을 도와주시면 청사님 와서 그에게 주면서 가서 그 교회 도와주라고 주더라지 않습니까? 도무지 무슨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많은 유산을 물려주고 보험에 들어준다고 해서 자녀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언약의 한 가지를 물려주었는데 이것이 요셉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생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항상 후대에게 복음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체험한 그 복음을 가지고 전달하면서 후대 속에 이것이 있는지 확인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나오는 꿈을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적인 꿈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포럼만 해야 됩니다.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자녀의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지고 마음에 간직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열매 맺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언약을 전달하지 못한 전달하는 부모, 전달받는 자녀, 전달하는 교사, 전달받는 렘넌트가 우리 교회에서 계속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식의 꿈을, 꿈 얘기를, 포럼하는 얘기를 그 부모가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 이런 일이 우리 장로님들 가정에서 권사님들 가정에서 집사님들 가정에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